31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은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려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늘 대적했었는데 여기 3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꼭 도와주는 것 같이 말해요. 여기 빨리 떠나세요. 왜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 쫓아내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했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없는데 그 중에서 뭐 혹시 좋은 뜻으로 그런 말 했을 수도 있죠.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도우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떠나시라고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지도 모르는데요. 빨리 떠나세요.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긴 이야기를 해요. 그냥 짤막하게 한마디 하면 좋을 듯한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시거든요. 예수님 답변이 뭐예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동의하거나 따르지는 않는 듯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32절에 저 여우한테 가서 말해라 이랬죠. 헤롯을 보고 여우라고 하면 야, 이거 위험한 발언이다. 그죠? 옛날에 어쨌든 임금인데 그 임금을 보고 여우라고 불렀으니 이거 참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한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도 뭐 고맙다거나 그래야 된다거나 이런 동의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32절하고 33절을 요약하면 되겠네요. 그죠? 33절을 보세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러죠. 헤롯이 뭔 짓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요 내 할 일 내가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헤롯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도망을 가야 하거나 숨어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헤롯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밌는 거는 그 33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뭐 그냥 보면 별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성경은요 요 세 개 중에 그 하나는 한자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한자 같다고 해요? 네. 오늘, 내일, 모레 중에 내일이 한자로 적혀 있고 오늘하고 모레는 한글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순우리말이라는 거죠.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순우리말이 없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적도 있긴 했는데 요즘 찾아보니까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이 내일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있었대요. 있었는데 그게 아마 저기 사용이 안 되고 이 내일이라는 다른 단어가 그 대치가 된 모양인데, 뭐 이론은 내일도 본래 우리 말인데 이게 한자를 빌려서 적었다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오늘하고 모레는 한글인데 내일은 한자다. 이게 유난히 이것저것 생각해 볼 대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래 내려가 보면 점심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요것도 생각을 해보면 아침, 점심, 저녁 요렇게 갖다 놓고 보면 한자가 딱 하나 있어요. 점심만 한자예요. 그럼 아침, 저녁은 한글이거든요. 그래 이렇게 관련해보면 옛날 우리 조상들도 아침, 저녁만 먹고 점심은 개념이 없었던 건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점심은 순우리말로 뭐라고 하는가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그걸 보면 그 우리가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게 이게요. 상당히 잘 먹는 거란 말이죠. 세 끼 꼬박꼬박 사서 먹으면 아마 살 찔걸요. 그 점심도 기본 뜻은 이 점, 점점자. 그러니까 마음에 점하나 찍는 거다. 막 이런 개념으로 가볍게 아마 그렇게 찍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괜히 글자를 보는 글자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얕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떠나세요 했더니 예수님 답변은 나는 내 길을 갈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덧붙여 놓은 것이 갑자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러거든요. 예수님께서 언제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자기 품에 품듯이 보호하려고 몇 번이냐 그러던 거 몇 번이나 했단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적 있나요? 실제로 예수님 생애에 뭐 예루살렘에 몇 번 가신 적은 있지만 이렇게 한 적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다른 뜻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여기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여기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여러 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품으려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여러 번 그렇게 품으려 했지만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돼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마저 배척한다면요. 결국은 35절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그리고 한동안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 바리새인이나 함께 있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쉽진 않았을 겁니다만은 예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계속 거부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그 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 하나 빠졌네요. 33절 끝에 보시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 뒤집어서 표현하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죽은 장소가 딱 어디죠?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외치다가 죽는 장소는 나 예루살렘이었잖아.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이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13장은 마쳐놓고요. 14장 갑시다. 1절에서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돌아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또 안식일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 안식일 문제가 지금 벌써 세 번째예요. 누가 보면은. 왜 자꾸 같은 얘기가 반복되다시피 이 문제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꾸 덤비는 거예요. 안식일 문제 갖고 시비를 걸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에 효과적인 대답은 못하면서도요. 기회만 있으면 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자꾸 반복이 돼가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이 좋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들어가셨다고 그러거든요. 아마 초대를 했겠죠. 초대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초대해 놓은 근데 이게 좋은 의도로 초대한 게 아니라는 표가 금방 나요. 초대해 놓고 뭐예요? 엿보고 있더라, 요거죠. 좋은 선생님 혹은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모셨으면 선한 의도로 대우하면 좋을 텐데 모셔다 놓고 이렇게 엿보고 있더라. 사람들 이런 거 참 잘해요. 그 신학기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면요 반가워서 좋아가지고 하는 좋아하기보다가요 뭐부터 해요. 그 선생님이 실력이 있나 없나 그것만 살피고 있다가 실력 테스트도 은근히 한번 해보죠. 뭘 한번 찝쩍거리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제대로 안 나오면 에이 우리 선생님 실력 없다 이러잖아요. 교회만 그러나요? 교회도요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 좋은 뜻으로 좋은 의미에서 가깝게 접근하고 기대하는 거 이런 건 참 바람직할 건데 사실 자만 처음에는요 이렇게 어떻게 한번 끌어보려고 자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태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이렇게 엿보고 있는 거예요. 뭘 하나. 이게 도전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서 아예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죠. 병든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요. 안식일이지만 이 사람 고치는 게 옳으냐 안 옳지 않느냐 그거 물었어요. 이 사람들 대답을 사절해 보니까 잠잠하거늘 그랬죠. 대답 안 하네요. 왜 안 해요? 자기들 생각에는 안 하는 게 옳은데 옳은데 한마디 했다가 또 뭐 무슨 소리 덮어쓰려고 싶어서 대답을 안 하고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덜커덕 고쳐놓고 뭘 하시느냐면요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이랬죠. 아들의 숫자 하나 붙어있죠. 2자가 붙었으면 난 왜 안 보세요. 어떤 사본에는 나귀나 이렇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사본 따라 이제 약간 다른데 어떤 사본에는 여기가 나귀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건져내지 않느냐 그러는데 뭐 아들이 됐든 소나 나귀가 됐든 얕은 안식일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다른 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탄에게 빠져가지고 사탄의 손에 잡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딸을
안 되는
예 왜 오늘 고치면 안 되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 참 대답 못하는 거죠. 대답을 못하거나 안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태도가 참 못마땅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면서 이렇게 고쳐버리는 것은요 의도적이라는 거죠. 뭐 수종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당장 다급한 병도 아니고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요 오늘 내일 당장 죽는 병도 아니니까 오늘 안식일 말고 내일 고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식일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 이 개념에서 큰 차이가 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요, 이런, 규정이나 이런 데 이런 걸 벗어나서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냐 아니냐 이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바람직한 자세죠. 그냥 법조문 따지듯이 규정 따라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규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생각하라. 우리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목사님들이 아주 잘 쓰는 거 있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두 가지. 첫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계획이 잘 몰라요. 잘 모르거나 아예 주목도 안 해요. 두 번째 정확히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누가 즐겁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우리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서로 좋은
거예요. 예?
서로.
서로 좋은 거예요. 그럼요. 서로가 좋은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게 사실 안식일이에요. 사람을 만드시고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더라. 이게 창세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이죠. 이 안식에 잃어버렸던 이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다시 되찾아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7절에서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뭐해란 얘기죠? 아, 겸손해라죠. 겸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주나요? 겸손했다가 손해본 적 없어요? 아, 요즘 세상엔 안 통해요. 끝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올려주는 얘가요?
실력이 있으면서 겸손한 줄만 남겨주는 거죠.
실력이 없으면서.
예수님 교훈 중에서 이 겸손이라 하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겸손은 자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잘 못해요. 이게 겸손 아니에요. 그럼 뭐가 겸손이에요?
실력이 있지만. 내세우지 않는 거야.
내세우지 않는 거야? 그 전제가 뭐예요? 내세울 게?
많은데.
많은데. 내세울 게 있는데 내세우지 않는 건 겸손인데, 그럼 내세울 게 없어서 안 내세우면요?
현실을 직시하는.
현실 직시하면 그래도 괜찮은 말이네.
자기 들 수 아는 것도 중요한 건데, 없으면서도 나대는 사람이 있거든요.
없으면서 나대는 거는 확실히 문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힘 센 놈이 자꾸 덤벼요. 근데 힘이 없는 녀석이, 졌다. 나 괴롭히지 마. 이러면요. 이건 죽어도 겸손이 못 되는 거지. 예? 아니, 허세가 아니고. 내가 졌다 하는데 뭐.
아, 졌다. 예.
내가 힘이 없어서 붙어봐야 안 되니까, 그래, 내 졌다. 이러면요.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좋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요. 비굴한 거죠. 힘 없더라도 한번 붙어보든지 뭐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없는 사람이 꾀죄죄하게 입고 다니면 초라해 보이죠? 뭐 현실이죠, 그게. 근데 있는 사람이 꾀죄죄하게 입고 다니면 검사하다 그래요? 그 사람이 부자인 줄 사람들이 알 때는 금손데, 그 모르면요. 여전히 깨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겸손이라는 게요, 그, 강한 자가 보여줄 수 있는 미덕이에요. 있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미덕이지, 없는 사람은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든 간에, 어떤 분야에서든,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잘난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고 낮출 수가 있는 거지, 없는 사람은, 예,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겸손에 대한 개념은, 생각 조금 바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뭐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낮추는 게 이게 겸손이니까, 스스로 자기 실력을 닦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해질 수 없다는 게 되죠. 본인에게는 그런 측면인데, 이 겸손해서 이게 가능해지려면 한 가지 그 전제가 또 있어야 돼요. 나는 진짜 겸손하려고 저 끝자리 가서 앉아 있는데 아무도 나를 저기도 안 옮겨줘. 그러니까 알아봐 주지도 안 해. 이러면 뒷자리 앉아 있어봐야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전제가 뭡니까? 나를 알아봐 줄 사람이, 아, 저 사람이 정말 겸손하게 저러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봐 줄 사람이 있을 때야 이게 성립이 돼요. 아, 뭐, 끝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 그리고 끝까지 끝에 있다가, 저 웬놈이 약하고, 잔치 끝나버렸으면요. 그 앉아 있는 이 차라리 저 위에 앉아가지고 있는 게, 맞죠? 이 본문에는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주인이 등장을 해요. 주인이 등장해서, 아이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절로 가시죠. 이렇게 옮겨준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끝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 떨고 있을 때 이거 알아줄 사람이 있나요? 여기 중요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것, 이 본문에 계속 이어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겸손하게 이렇게 낮추고 있을 때 이 높여주는 분이 누구냐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전제해야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겸손은요, 내가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긴 한데, 아니, 내가 실제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더 있는데 왜 나를 낮춰요? 내 위에 계시는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라야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뭐, 내, 아이고, 뭐, 제가 뭐 압니까? 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 몇 번 당하고 나면요. 그 다음, 네가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럼 회사에서 여러 사람 모여서 일하고 있을 때요. 회사라 하는 그 동네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개념도 없는 이런 사람들요.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를 자꾸 낮추면요. 아, 실력 발휘해야죠. 이게 이제 겸손이라는 개념이 어디에 어떻게 작용이 돼야 될지 잘 그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제 저녁에 괜히 또 딸님이 만나가지고 바가지 뒤집었었지만 뭐 그래 이야기 끝에 그런 게 나. 쟤는요 어릴 때부터 저기 어디 뭐 보내달라 이래가지고 해외를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개인적으로도 갔다 온 거 있지만 누가 붙들려가지고 나간 적이 있는데, 지난번 신혼여행 간다고 어디 가냐 그랬더니 칸쿤이니까 하더라. 야, 듣도 보도 못한데 무슨 그런 데 가냐 이랬더니, 아, 요새 뭐 그런 데가 있대요. 아마 지 잘 알아서 할 거니까 내 위도 오겠다. 근데 자기 회사 자기 위에 이 저 좀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대요. 참 못했대. 뭐라 갔냐면, 자기는 신혼여행을 하와이 갔다 왔는데 원영씨가 잘 몰라서 그런데 신혼여행은 그렇게 피곤하게 먼데 가는 거 아니고 하와이 같은데 이런데 가는 거야. 막 얘기가 맨날 그런 식이래요. 사람들 자꾸 이렇게 뭉갠대요. 얘가 참다 참다 한 마디 딱 했답니다. 비행기 처음 타보셨죠? 칸쿤 16시간 가는데 그 정도는 그 별거 아니에요. 제가 30몇 시간도 타봤거든요. 여기가 이제 말로 싹 뭉개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신혼여행지가 그건 절대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종목을 바꿔갖고 또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 우리가 그렇게 밖에 나가가지고는 그렇게 안 싸우는데 하도 그래가지고 아빠 한번 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다른 분하고 붙다가 싸우는 얘기 조금 하더라고요. 근데 회사 같은 데는 하면 확실히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있어갖고 겸손하기만 하고 제가 잘 못하는데 이런 게 아니고 실력을 발휘해야 될 곳에서는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회사 생활하고는 이 경우를 좀 달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꼭 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요. 옛날에 그 대학원 다니는 친구들하고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이 대학원 친구들은 뭐라 그러냐면 대학원생은 사람이 아니래. 석사, 박사 이러고 있는 사람들 참 부럽게 보이지만요. 얼마나 힘든 과정 거치는지 몰라요. 왜 그런데 하니까요. 집 밥 줘야 된다고요. 방학 내내 출근해야 된대요. 집 밥 준다고요.
실험실.
네, 실험실에 있는 쥐. 모르면 어떡하는 거 있죠. 그거 관찰하고 뭐 해야 되느라고요. 집에 초상이 나도 가지도 못하고 계속 붙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좀 맡기고 가면 안 되냐. 그게 잘 안 된대요. 참,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고 뭐 해주면 될 건데, 그걸 안 한대 도대체.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가 이기적이 돼갖고, 그게 잘 안 된대. 거기다가요, 아, 예약하고 좀 겸손하게 뭐, 남의 일 좀 도와주려고 하면 견디질 못한대. 그 일 자체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이런 경우를 잘 살펴서 좀 지혜롭게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뭐, 우린 뭐 별로 그런 거 없으니까 마음 편케 이러고는 있지만요. 그래도 기본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사람 앞에서 여기 사람 앞에서 가는 결국은 이제 우리 믿는 형제들 사이의 일이라고 보는 것이 제일 좋아요. 천국의 원리는 그런데 뭐 세상의 원리는 좀 다르니 거기서도 어떻게든 저 잘 그 지혜롭게 해나가야 할 필요는 꼭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12절부터 14절요.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럴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느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니 이는 의인들의 보할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여기 점심이란 단어가 나오죠. 뭐 이렇게 밥이라도 하나 살라 가거든 누구한테 사주라고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사주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 밥 한번 사주면 밥 얻어먹었으면 그 다음
다시 사주게 되죠.
얻어먹은 사람이 또 한번 사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예수님 당시 이건 아주 불문율이에요. 교제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갚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서로 사주고 또 대받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말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사주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해가지고, 그러면, 뭐,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사람은 아예 사주지도 말란 뜻이냐.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우리 사람들의 이 어법이요. 소위 말하는 과장법이 있어요. 하지 말고 이래라 하면, 그 의미는요, 그것보다가는 이것이 낫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문자 그대로는 아니고요. 갚을 능력 없는 사람한테 왜, 밥 사주래요? 이유는요? 아,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니까. 이것도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안 두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 메시지에 항상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14절에 이 표현이 나오죠. 그 중간쯤에 보시면요.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여기 의인들의 부활. 이 의인이 누굴까요? 들자가 붙어있죠. 들자가 붙어있으니까 훗날 의인들이 다 살아날 그때에 네가 저게 갚음을 받게 될 거다. 이 의인들 속에는 아마도 그 앞에 있는 저 니한테 얻어먹은 사람들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근히 그죠. 네가 교제하면서 밥 사주고 하는 친한 사람들, 부한 사람들, 형제들, 그 사람들 아닌 능력 없는 저 사람들요. 천대하고 천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은근히 저 사람들이 오히려 의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것이니까 이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뭐 저기 부지런히 뭐 밥 사더라도 갚을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도 사주고요. 그럼 능력 없는 사람들한테도 들어 사주고 그러세요. 그게 싼데 그게 더 영양가가 있는 건지 몰라요. 자, 15절에서 24절요. 이건 많이 듣던 비유인데 갑시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안내하도록 하라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벼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되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조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파로 나가서 사람을 방문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본문 잘 알죠? 왜 잘 할까요? 아 노래가 있었어? 아, 그렇네, 그죠? 노래가 있어서 가는 거는 제가 볼 때 두 번째 답이고, 첫 번째 답은. 아, 설교에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설교에 많이 나오니까 아마 제가 예상하는 첫 번째 답이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 그러니까 노래도 있으니까. 그럼 됐죠. 설교에 이게 왜 많이 나오나요? 아, 전도할 때에요. 아, 전도를 이렇게 해라 해서 전도 설교에 이 본문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이게 지금 전도 본문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는 생각 조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잔치집에 가서 바리새인들하고 밥 먹다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의 반응이 이거예요. 15절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께서 쭉 하시는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 잔치집에 와서 함께 밥 먹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은 여기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잔치에 참여한다면 그 얼마나 복됩니까? 미리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을 해야 자연스럽나요? 아, 이거 하나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사람이잖아. 잔치집에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 즐거움이 하늘나라에서 이, 뭐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러니까, 이거 칭찬들을 만한 이야기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요, 칭찬을 하거나, 어우, 똑똑한 놈 안 하고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아까도 그래 놓고 또 그런다. 전체 얘기를 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 말에 대해서 좋은 반응 같아요. 너 나쁜 놈이야 하는 반응이 나빠 보여요. 그 사람의 저 찬송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같아요? 부정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이죠? 부정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으면 얼마나 복됩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의 이 답을 요약하면 간단하게 이겁니다. 너 말은 그리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안 갈 거지? 이 말입니다. 오라고 초청하는데 너 초청에 응하지 않을 거지? 이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초청을 응한다 그러는 거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말은 그리하면서 너 나를 배척할 거 아니냐? 이 비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초청해가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모여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엿보기만 하고 어떻게 흠잡을 꾸미만 하고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요, 아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거 얼마나 복됩니까 했는데 예수님 역시도요 그 말을 그대로 어 너 잘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나를 배척할 거 아니냐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냥 소리 질러 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속은요. 그런 걸 깨달아 알만한 머리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더라. 그거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내용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갑시다. 잔치에 오락하는데 안 오는 게 그게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인가요? 잔치에 안 갈
수
있죠. 잔치에 뭐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그 유대인들의 잔치 풍속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혼인 기간이 참 길더라 하는 거 아시죠? 혼인 기간이 좀 길어요. 한 1년씩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인 잔치, 아니요, 미안합니다. 혼인이 아니고 약혼이. 약혼 기간이 길어요. 그 약혼할 때에 사실은 1차 초청을 다 합니다. 언제 결혼할 거니까 그때 오실 수 있나요? 하고 이거 다 확인을 해요. 그러면 잔치에 올 약속을 거의 1년 전에 잡는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올 사람 다 파악해가지고 잔치 준비해가지고 때가 되면 다시 연락을 하는 거죠. 오세요 하고요.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면 그 17절 보세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그 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초청했던 데가 오래전이에요. 이미 약속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한단 말이죠. 그랬는데 정작 그 약속된 날에 안 오는 것은요 굉장한 신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시급해서 못 올 이유냐 아니면 잠시 밀어놓고 올 수도 있겠냐 한데 가만 보세요. 뭐 급한 거예요 아니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수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만 있는 사람이 밭을 샀다 그러죠. 자기가 산 거 아닌 것 같아요. 밭을 샀는데 나가 봐야 되겠다 이 말은요 자기가 밭을 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시켜서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확인해 보러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아니 어차피 다른 사람 시켜서 밭을 살 정도 같으면 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꼭 자기가 가야 되냐. 그리고 하필 그날 그것도 이미 예정되어 있던 날이니까. 밭을 샀다 가는 건요 은근히 이게 자기 저 재산을 자랑하는 듯한 얘기가 들었어요. 그 다음 사람들도 보세요. 소 샀죠. 다섯 개리면 몇 마리예요? 한 개리가 두 마리예요. 그러면 다섯 개, 소 열 마리를 샀다는 거냐? 아니, 다 부자예요, 이거 다. 나 이만한 능력 있다 자랑하는 듯 한데, 그 소 다섯 개리 시험을 꼭 오늘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듯 하면서, 그거 핑계 대면서 못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상당히, 많이 예의에 어긋나는, 화를 낼 만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20절은, 한 사람 장가 들어서 못 간다 카네요. 니는 장가 들면서 그럼 날 초청도 안 했냐? 이럴 수도 있고요. 결혼했다고 못 올 것 같으면. 아니, 결혼했으면 신부 데리고 오면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는 듯 하면서 이 초청한 사람의 그 약속을 무시하고 있는 듯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초청은 예수님의 표현을 은근히 빌려보면 사실은 하늘나라의 초청이죠. 하늘나라의 초청인데 앞에서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얼마나 복되냐 그러면서도 너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초청할 때 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너 안 올 거잖아. 이런 책망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이 주인이 노했어요. 그러면 초청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을 불러드려요. 누구죠? 21절에? 가난한 자, 몸불편한 자, 맹인, 전원자, 이거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 생각할 때에 저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고, 함께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불러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종이요. 아직도 자리가 남았는데요. 그랬더니 29절에 또 다른 사람 또 초청을 해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이렇게 돼 있죠.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은 저 뭐 몸 불편하고 맹이고 전원자지만 전부 어디냐면요. 시내에 가서 데려오라 했거든요. 근데 시내에서 몸 불편한 사람 다 데려왔는데 그걸로 안 차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하니까요. 길과 산울가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은근히 말하면요. 그, 처음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이고, 그럼 세 번째 길과 산울가로 나가라는 건요. 이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조차 불러다가 이 잔치자리를 채우라. 이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은근히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렇게 자꾸 나가게 될 것을 은근히 여기서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이 그 우리가 설교에 많이 들었던 것은 전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느라고 이 구절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자, 그럼 평소 실력을 합시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구절 가지고 전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예.
아, 강권에서 데려오래요? 두 개밖에 안 했다. 채우라까지 세 개 했어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나가서.
전도란 어떻게 하는 거냐? 나가서. 강권해서. 데려와서. 이걸 채우라. 아, 제가 봤던 교회들 중에도요, 이게 교회 앞에 이렇게 표로 써놓은 데가 적지 않았어요. 어느 단어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나가서. 나가는 건 쉽죠. 근데 사람 만나는 건 안 쉽잖아, 또. 나가서도 쉬운 거 아니에요. 강권하는 것도요? 억지로 끌고 와야죠. 몇 살 지금 끌고 오든지. 아니면 뭐 택시비 준다, 일당 준다, 해가 다 하든지. 그래도 데려오는 거 안 쉽다, 그죠? 그래, 데려왔는데, 일당 받고 데려왔는데, 그렇게 해서 교인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돌아간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럼 이게 전도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어딘가 뭐가 빠진 게 있어요. 사람들 이렇게 데려왔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억지로 끌려왔겠죠. 와서 봤더니 그다음 원래 이게 자기들한테 돌아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와 봤더니 그다음 어떻게 됐겠어요?
네?
너무너무 좋았겠죠. 세상에 우리 평생에 이런 멋진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어. 이런 잔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이 허탕치는 중요한 원인 중에요. 강권에서 데려다 놨는데 먹을 게 없어. 이러면 실컷 해도 헛일이 되죠.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뭐 뭘 차려야 돼요? 그 데려와가 데려오면 그다음에 이제 기념품. 주로 기념품 어떤 것들 주나요? 별로 안 했나 보다.
그렇게 데려왔어도요. 예? 그게 이제 부정적인 것만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들은 진짜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서 나는 구제하겠어. 회심하는 사람들도
그게 잔치라니까.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끌고 왔는데 와서 말씀에 감동이 되면 그게 진짜 먹을 게 있는 잔치가 되고 그거 안 되니 그 다음 뭐예요? 일당도 줘라, 뭐 기념품 우산도 줘라, 뭐 선물 줘라. 그래 결국은 선물만 잔뜩 내주고 교회 한번 했다 잔치 빡 하고 남는 거 하나도 없는 이런 잔치를 내가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게 좀 가슴이 아픈 이야기예요. 데려왔으면 먹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먹이는 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잖아요. 행사하는데 제일 효과 없는 게 뭐냐 그러면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가지고 감동을 주지 못하면 어떤 행사를 해도 효력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이요.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프로그램이 다 의미가 없어요. 효력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도 뭐 어쩌겠어요, 그죠? 교인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목사님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 잘 해야 되고 그런 거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봤던 이런 표 열심히 쓰는 교회들요, 늘 저 불만이 뭐였느냐면 그냥 끌고 오라고만 열심히 하고 와놔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돼버려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럴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뭐 어떻게 자기가 할 거 해야지. 제가 불만이 참 많았던 어느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쌍끌이 그 배 아시죠? 배 두 척이요. 그물을 펴놔놓고 그물을 쫙 펴가지고 배 두 척이 쫙 끌고 나가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던 고기들은 전부 그물 속으로 다 들어가겠죠. 근데 그 그물이 터져 있으면 아니 열심히 끌고 다니는데 많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물이 뒤에 터져 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런 걸 제가 봤어요. 1년에 교인 등록수 500명. 근데 연말에 가서 보면 연차하고 교회에서 늘 똑같아요. 몇 년째 똑같아요. 들어오는 수만큼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목사님 좀 자신을 좀 보라고
하는 거. 그분이 그분이 그러면서요, 저 유명한 전도 강사가 되어가서 열심히 강사로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참 허폐 뒤집는다는 얘기죠. 아주 능력 있는 전도 강사가 돼서 열심히 그냥 다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좋은 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분도 서시겠죠. 할 말은 없는데 옆에서 지켜보라면 답답해서 이게 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권하여 내려다가 이런 데만 너무 은혜 받지 말고요. 이게 진짜 전도법이 이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할 때에 왜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결국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런 사람들까지 다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 우리도요 거기에 적합하도록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끌고 오는 일에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 전도라는 것이 이렇게 강권하여 데려오는 게 이게 능사가 아니다. 또 기억을 해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바로 잘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절대로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초대 오지 않으려 한다. 그 정도 기억하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초대받은 사람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 복음이 돌고 돌고 돌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길과 산 울타리 가 정도가 아니고요.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로서 우리 또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5절에서 35절요. 마지막 부분.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홍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 보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나의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와 헷갈리게 자꾸 만들어요. 성경책 안 틀리고 있기에 있는 게 좀 쉽진 않은가 봐. 자,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요, 뭐랄까, 오해가 되기 쉬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쁜 의도로 이 구절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주로 사이비들이 쓰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왜요? 예, 가족을 다 버리고 따라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 따라가려면 가족을 버려야 한다. 이래가지고요. 사람을 빼내는 데는 아주 유익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 같아요? 이 전체의 핵심. 가족을 버려라?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려면 가족을 버려라. 비슷해지는데? 여러분 이 핵심은요 가족을 버리라 쪽이 아니에요. 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란 표현이 있죠. 33절 보세요. 이와 같이라고 하잖아요. 뭐와 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하는 얘기 앞에 이와 같이가 붙어 있어요.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그럼 앞에서 누가 소유를 버렸나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는 그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데 여기 몇 가지 얘기했느냐 굳이 따지면 네 가지 정도 돼요. 제일 앞에서는 부모 처자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랬죠.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는 망대 세우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임금하고 싸우는 얘기잖아요. 그래 놓고 그 뭐라 하냐면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가는 게 의미하는 게 앞에 두 이야기. 그러니까 망대 세우는 이야기하고 임금과 임금이 싸우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이와 같이가 뭐예요? 28절 끝에 이거예요.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랬죠. 32절 끝에도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랬거든요. 계산을 좀 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망대 세우는 사람이 이렇게 계산을 하고 전쟁하기 전에 임금도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미리 하는 거 아니냐. 이와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생각 안 하는 사람 참 많죠. 예수 믿는 거는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예요? 두 개 다요?
생각 안 하는 거 아닐 것 같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뜻이 딱 하면 그냥 가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생각 없이 무조건 하고 맹목적으로 위험할 소지가 참 많아요. 여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뭐 해라고요? 계산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그렇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어씨 이상하다. 갖다 버리는데 왜 계산을 하고 갖다 버려요? 무슨 계산이고 무슨 생각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 예수 믿는 거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충성만 하면 된다. 이거 위험합니다. 딸님이 어제 취업한다고 갔더니 최종 면접에 그 사장이 묻더래요. 어? 교인이네. 그러면서 자기한테 교인의 종류를 다섯 가지를 묻더래. 지도 그걸 기억을 못하겠더래요. 저 맹신자인가 또 뭔가 이래가지고 맹신자 광신자 뭐 이래가지고 한 다섯 가지 어느 그 중에 어느 거냐고 물었던 것 같아요. 지는 그 질문을 듣고요 우스워서 대답을 잘 못했대. 한참 웃고 난 뒤에 웃고만 있으니까 이 사장님이 다시 묻더래요.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가냐고요. 그래 야가 요새 땡땡이 치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가요. 아 그럼 됐네 이러더랍니다. 그 사장 틀림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인들을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걸 보면요. 근데 좀 기분 나쁜 게 있어. 뭐예요? 회사는 땡땡이 치는 게 뭐 우리 사장님도 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하고 안심하고요. 교회 일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배 갑니다. 뭐 합니다. 교회 일한다. 하고 남의 빼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회사 일 맡아 있는 사람이 교회에 새벽 기도 간다고 회사 와가지고는 졸고 저녁에도 뭐 일 좀 해야 될 판인데 예배 빠지면 안 된대요 가고 이래버리면요. 이게 안 믿는 사회에 어울려 살기에는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전제는 절대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하되 또 그 다음에 회사나 이런 데서 맡아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살펴서 그 문제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 전혀 안 해. 무조건 하고 예 하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요 계산하고 생각해가면서 따르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뭐가 문제인데요? 그 이분들은 예수님 가실 때 그 25절 보니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촥 따라와요. 왜 따라오는지 아세요? 그 앞에서 여기 있지 말고 뭐 사실은 예수님 지금 사역하신 데가 갈릴리거든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있지 마세요. 갈 때 예수님께서 난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다 했거든요. 서서히 서서히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수님께서요. 가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고 말해도 그거 고지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번 유월절에 예루살렘 간단다? 가면요? 드디어
예? 드디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왕이 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따라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봤을 때는요,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이야기냐면, 생각을 좀 해보고, 계산을 좀 해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처자를 버리고가 아니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이 표현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막말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질 판인데, 십자가까지도 지을 수 있겠냐? 생각은 해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처자식을 다 버려야 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럴 수 있겠냐를 묻는 겁니다. 무조건 하고 버리란 뜻이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따라할 건 안 따라하고 안 따라할 거는 따라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아들하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하고 24시간 붙여놨대요. 야, 니 야하고 저기 같이만 있어주면 뭐 용돈도 주고 뭐도 줄게. 그래 붙여놓은 거죠. 그대로 따라하라고요. 그래서 따라했더니 이 공부 잘하는 놈이요, 축척 공부를 안 해. 놀고 다 놀고. 놀고 다 놀고 그러니까 놀 때 같이 놀고 뭐 잘 지냈죠. 근데 야는 여전히 성적이 좋은데 저 아들은요, 영시원찮아. 뭐가 잘못된지 아세요? 잘 때 몰래 일하고 공부한다고요? 수업 시간 중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건데 이건 따라하기 어렵잖아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요. 이 아는 집중해서 듣고 그때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놓고 나중에 대충 정돈만 하고, 일만은요 시간 중에 딴 생각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노는 거는 따라서 같이 놀고, 그 다음에 진짜 집중해서 듣고 공부하는 거는 따라서 안 하고, 이런 더 나빠지는 거죠.
제 머릿속에 있는 거 뺏어
왔어요. 아, 그렇죠.
아니, 진짜로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공부를 잘하고 같이 있었는데 걔는 성적이 좋은데 자기 나빠서 보니까 걔 잘 때 몰래 하고.
그건 진짜 잘하는 애는 아니에요. 진짜 잘하는 애는 아니에요. 진짜 잘하는 애는요, 죽으라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알아요. 같은 시간 같이 시험을 붙어 받아요. 진짜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얼마나 더 많이 하느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린 옛날에 그 저기 뭐야 뭐 예비고사 저 수학 두 번 쳤잖아요. 두 번 쳐가지고 한 개 틀렸어요. 예비고사 그 수학은요, 미안한데 제가 보기엔 별 문제 같지도 않아요. 수학 시간 모자리가 그 벌벌 산다는데요, 쭉 해놓고 시간 나면 놀고 앉았는데 뭐. 왜요? 이게 문제가 어떻게 풀어지고 뭐 하는 거 요령 알면요, 일일이 안 풀어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답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네 확인만 해보면 다 알아요. 그러면 콕 찍어놓고 끝. 이러고 지나가면 거의 다 맞춰요. 요령을 알면 확실히 쉬워요. 그거요, 흘려내다가. 왜냐면 우리 본고사 시대니까 본고사 진짜 수학 어려운 문제를 다 풀어요. 진짜 어려운 문제 풀고, 그 제가 옛날에 물어보니까 합격했는 아이들 수학 평균 얼마쯤 되냐 하니까 40점도 안 된대요. 문제가 어려우니까 합격했는 놈 점수가 40점이 채 안 된다고 그러니 문제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를 저는 그 원래 그 되게 재밌어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수학적인, 예, 인과인데.
수학 아주 잘해요.
인과학생들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내가 진짜 수학을 잘하는지는 대학 가서 알았어요. 지금도요, 수학에 저 재미난 공식 같은 거 다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님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고등학교 때 책 다 없애는 것 중에, 야, 그 수학 정석 그건 좀 놔둬라. 아빠 나중에 시간 나면 심심풀이로 오락사막 그거 한번 볼 거다. 그래서 보관해놨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봤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수학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상고를 다녀가지고 고3 때부터 대학을 공부를 하니까 고3 때 반을 이렇게 바꾸고 가니까요. 수학하고 물리 같은 게 진도가 안 맞아요. 나 혼자 있어요. 그래서 수일정석 공성대 그런 걸 탁 펴놓고요. 혼자 공부를 시작하는데 탁 펴니까 책을 펴니까 충격이 왔어요. 뭐시 이런 과목이 다 있어. 그때 충격받았던 게 도함수예요. 도함수. 지금 도함수 가면 기억도 안 나실걸요. 도함수가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평면으로 자른다는 거예요. 평면으로 자르면 그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면적을 다 합계를 내면 이 부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어휴 뭐 이런 게 있어. 야, 무가 하나 있다. 위에서부터 쫙 단면을 무한대로 잘랐을 때 그 단면적을 다 합치면 최적이 나온다. 이 생각 자체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맞긴 맞네. 근데 어떻게 그걸 해? 도함수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미분적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함수 개념을 딱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요. 미분적분이라는 게 얼마나 신기하는지 잠도 안 와요. 전 수학책 검어지면 나 잠이 다 깨. 이야 이래가지고 그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학교 진도를 쳐다보니까 학교 진도가 내보다 늦고 있어요. 내보다 훨씬 먼저 갔던 진도를 내 혼자서 쫙 하고 난 다음에 학교 진도 보니까 저게 내보다 늦게 나가더라니까.
수학도 기초 없으면 따라가기 쉽지 않은데.
당연히 안 되죠.
선생님 그러니까
즐거워 싶어요.
아니 근데 내 즐거워하는 나는 못 따라가.
더 웃긴 얘기 할까요? 나 수일 맞췄다 하고 자랑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놈이야. 니 공동수학 안 했잖아, 이 카드를.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에 시험 과목에 공동수학이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공동수학 없고 선택에 수일이냐, 수이만 있더라, 이랬더니 그 사람들이 뺄을 지고 웃으면서 나한테 해준 말이야. 야, 임마. 공통, 아니, 수, 일 가는 거는 공통수학 자동 포함되는 거야. 이러자. 아니, 그것도 몰랐다니까요. 수, 2라고 돼 있으면 공통수학하고 수, 2고, 수, 1 가면 공통수학하고 수, 1이다. 이놈아. 어, 그러냐? 그래가지고, 여름 방학 때부터 공통수학을 다시 시작했다니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래가지고 갔으니까. 자, 이건 엉뚱한 얘기고.
엄청 늘렸어요. 엄청
아,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하고 정돈하고 깨고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사람이 영어 공부를 했으니까 기가 막히죠. 근데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난 데 딱 보면요. 성경을 뭐처럼 읽느냐 하면 수학책 보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데요. 이 훈련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저는 설교도 왜 앞뒤가 안 맞는 설교들은 막 짜증이 몹시 나요. 아니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꿰어져가 연결이 되고 뭐 되고 논리적으로 합당해야 되지 논리 없이 그냥 이상한 얘기 해버리면요. 남은 은혜 받아도 전 은혜 못 받아요. 짜증이 되게 나요. 이게 이것도 병은 병인가 보다 싶긴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왜 이러시느냐. 이 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오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려면 최소한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와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진짜 모든 걸 버려 나중에 이 얘기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냐 하면,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됐죠? 이래서 또 한 대 맞는다니까요.
근데 이제 목사님, 이거 자꾸 성경 공부를 이렇게 배우니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성에 우수하는 그 설교가 굉장히 은혜로웠는데, 지금 짜증이 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럼요.
그런 설교가 훨씬 은혜가 됐다.
아니, 그게 맞아요.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까딱 잘못해서 오해를 하면 까딱 잘못하면요 부모 처자 다 버리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붙어 살아? 가진 소유 다 버리라고 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니까 버릴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거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민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소유를 다 버리라 했다? 이 구절만 갖고 그 고민하면 안 돼요. 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소유를 다 버렸나요? 네? 성경에 그럼 부자 한 사람도 없어요? 재물을 다 버려야 할 걸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 그, 복을 줘가지고 재물이 많아진 사람 어떡해? 그거 누가 준 건데? 특히 신명기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소나 은금이나 이거 풍부하게 주셔가지고, 그거 오래도록 누리게 될 거다. 그런 약속하시거든요. 그럼 그거하고 이거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는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쉽게 말하면 결론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거 다 버릴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막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처자식을 다 버리라고 한다면요. 버려야죠. 제자가 되는 길은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갖다가 다 버리라고 한다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너 그럴 각오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생각 없이 그냥 버리라 했다. 그래가지고 갖다 버린 사람들 많아요. 갖다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이비더라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사이비 떠나지를 못해요. 왜? 내 돈 다 그거 들었는데. 내 재산 내 돈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떠나요? 자, 그런 예가 한국에만 해도요. 자기 재산 다 집어넣고 들어가 살다가 못 떠나는 사람들요? 많아요.
저희 친척도 한 명 그렇게 사람이 있어요.
지금 구원파도 그런 경향이 있고요. 옛날에는 천부교, 그, 박태선 씨 하던, 박태선 씨 거기요?
신앙촌.
그쪽에 다. 거기 다 들어가는 사람은 나올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부인이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혼하고 이렇게 30년
딱 성인대로 했네. 네,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나.
거기에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들 거기 다 나눠놨으니까. 아이고 놀고 먹기는요. 가서 진짜 열심히 통일교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건데요. 임금 착취도 그냥. 월급 받냐고요?
일을 해야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월급 받긴 받죠. 월급 얼마나 싸게 나온 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의 다른 부분의 말씀하고 어떻게 또 연결되냐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헛꿈에 젖어서 따라오는 그 사람들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지. 이 구절을 이 구절을 한 구절만 딱 잘라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잘 봐가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제자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사고, 그런 생각, 이게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요, 생각해야 될 땐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맞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목사님 얘기하는데 그냥 아멘하고 따라만 오라. 그런데 익숙해져 있으면 뭐 그 목사님이 바르게 잘 갈 땐 다행이죠. 근데 그 사고방식이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또 그대로 조용히 돼가지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이 진짜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에 대한 상징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라오는 사람. 이게 오늘날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부지런히 교회 충성하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교회 충성하는 그 사람이 있나요? 있다는 게 문제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많아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게 소위 말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죠. 뭐 초신자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하는 거는 그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교회 처음 나왔는데 예배 참석할 때마다 헌금을 참 잘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나 봐. 어떻게 이렇게 헌금 생활을 잘하세요? 했더니 뭐 절에 갈 때도 그랬는데요. 이 사람 습관적인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우, 좋은 강연을 들었어요. 강연을 내야지요. 뭐 이런 거예요. 의미도 뭐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남이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맛을 잃은 소금인데 초신자들이 그러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모른다고 보고.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런 사람들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충성하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이렇게 보면 성경 말씀이 전혀 없이 충성하는 사람들 보면요. 전 소름이 돋아요. 아, 굉장히 위험하구나. 그래서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아 있는 열대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요.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뻥 터질런지. 예수님 얘기는요, 생각해보고, 계산해가면서 따르라는 얘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